오늘 말씀은 그리스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주제는 사실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에도 그 표현의 자유와 이것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형법으로 어떤 법으로 제재한다던가 뭐 처벌한다던가 이런 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 또 어떠한 뭐 벌금 그리고 징계 등의 책임으로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범죄입니다. 입법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뛸 때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눈을 찢는 제스처를 한 그 관중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해졌죠. 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바로 그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그 중형 중의 중형인 영원히 축구장 출입 금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또 그에 따르는 법적인 제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그 자유와 그것에 대한 그 선, 이것은 사실 언제나 쉽지 않고 또 나라마다 또 판단이 또 다르기도 하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우리 건드리기 쉽지 않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건드리는 거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6장에서 똑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자유에 대한 그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바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죠.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에서 가장 그 넓게 통용되던 그 공용어가 뭐였을까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는 그리스가, 헬라가 여전히 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북쪽의 북마케도니아의 그 왕이었는데 그리스의 이 도시국가들을 완전히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영향이 너무나도 커서 그 헬라, 그 그리스의 그 영향이 너무나도 커서 그때부터 지배국이 로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 헬라 헬레니즘이 쭉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를 이야기하면서도 헬레니즘, 헬레니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헬라 문화다. 여러분, 바로 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떠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느 나라가 뭐 강대국이냐, 어느 나라가 가장 영향력이 크냐, 가장 강하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방비, 인구, 면적, GDP, 금융지수 등 여러 가지 뭐 지수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두 나라가 어디죠? 뭐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영어가 중요한 나라가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영국말이기는 하지만 중국말도 마찬가지죠. 그 언어가 그곳에서 통용이 되고 그곳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곳이 그 나라의 사상적, 문화적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어떠한 정책을 이제 쓰죠? 언어말살 정책을 쓰잖아요. 예, 완전히 정체성을 지워보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문화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해 막 그런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살이를 40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끌려갔습니다. 국토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디에 살든지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어쨌든 이 언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헬레니즘, 그 그리스의 세계관이 여전히 그 로마,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 사상에 기초한 그 헬레니즘에 기초한 자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유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 철학에 기반한 자유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어릴 적에 다 조금씩은 다 읽어보셨죠? 네. 다 읽어본 사람은 없지만 안 읽어본 사람은 없는 네. 어릴 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읽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제우스를 비롯한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다 망나니라는 겁니다. 한국 아침 드라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인륜적인 막 그런 불륜의 모습들, 문란한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게 그 신화의 이야기들입니다. 대체 왜 어린이 필독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편주한 그 유명한 작가인 토마스 볼핀치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우스의 바람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에 나타내듯이 그 천하의 그 남봉꾼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올림포스 산입니다. 인간보다도 더 방탕하고 인간보다 더 제멋대로인 것이 바로 그리스 신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신화라는 것은 어떤 거죠? 신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투영된 픽션입니다. 이야기 속에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본능과 그들의 생각을 투영시켜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시 이 자유에 대한 고린도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이상은요 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타나 있는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어머니 얘기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의 그 자유관이 그들의 DNA에 박혀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본능대로 내가 자유하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 자유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희망을 어디에다 담았다고요? 바로 신화에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 철인이 되면, 완전한 자가 되면 우리도 그런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이 아테네의 옆 동네입니다. 한 6, 70km 밖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이러한 생각 위에 또 그 스토아적인 그 사상을 완전히 이원론화시켜서 생각을 해서 영혼만 고귀한 거다. 육체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극단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고상한 듯이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봐봐. 우리는 자유인이야. 율법에 매여있지 않아. 자유롭게 행동해도 돼. 복음을 완전히 착각했던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 결이 다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이 완전히 혼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실제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친척 간의 음행을 하고 매춘부를 만나면서 떳떳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고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 않냐.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사실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도 이런 논리를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8장을 보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그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않냐. 그 안에 뭐 귀신이 들어있냐? 먹어도 문제가 없지 않냐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아주 쿨하게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복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모든 것이 가하지 않냐.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 오해가 얼마나 큰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 방종을 자유와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방향과 목적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죄의 지배 안에 아래서 무질서하고 방종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종의 문제, 자유에 대한 오해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봐라, 철저하게 해야 돼.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요청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뉴얼을 딱 짜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작업 좀 합시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모두. 그리고 그게 아마 가장 편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찌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사처럼 명확한 규범과 매뉴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고 철저한 교회들이 많은 부분 한국 교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생명체와도 같다는 거예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서 도리어 일반적인 조직과 뭐 기관처럼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면은 더 중한바 사랑과 자비와 자율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바울도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 사상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맞아, 모든 것이 가해.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로워졌으니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주장을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요. 자유, 자발성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그것이 위험하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철저한 규정과 절차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적인 삶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덜미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율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 자발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이 가다 이 가치를 결코 이 개념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 방종도 아니고 무질서도 아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그 자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바울 자신이 얼마만큼 큰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권리가 뭐였죠? 9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장이죠.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워낙 그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막 살아가니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얘기해보자. 니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니들이 자유로우면 얼마나 자유로운데. 내 얘기 좀 해볼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유인이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회 정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신분제였습니다. 노예가 있고요 평민이 있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고린도 동네 자체는 이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지만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소수를 빼고는 다 가난했습니다.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거래 조합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에게로부터도 쫓겨나게 되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우리 가운데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할 만큼 상층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라고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뭐 선진국의 시민권, 그렇죠? 뭐 영주권, 우리가 또 비자만 받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권리와 보호와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뭐 대출, 교육, 치안 등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권리들이 주어지고 많은 자유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선진국의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권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까지 해야 됐죠? 황제 카이사르에게 상소해야만 박탈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권리와 엄청난 그 높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정치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시민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권리는 뭐냐면요. 9장 1절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그 권리에 대해서 두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상의 재물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음식일 뿐이잖아요. 바울에게도 먹고 마실 자유가 있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거 먹고 마실 자유가 없어서 내가 안 먹는 게 아니다. 자유와 권리? 그것으로 따지자면 나는 더 자유한 자다. 너희보다 더 권리와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죠? 9장 12절에 가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 바울은요, 더한 권리와 자유가 있었음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15절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나에게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요 더 숭고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는 그 숭고한 그 가치,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쓰는 것보다 더욱 숭고한 그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는 자유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선택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이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더욱 그 숭고한 가치 때문에 차라리 속더라도, 차라리 내가 당하더라도 나의 권리와 자유와 물질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당하더라도, 왜요? 복음의 장애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을 나는 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너무 어렵고 힘드나요? 네. 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는 상이 있습니다. 9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뭐 상 받을 거야, 어떠한 뭐 수입이 생길 거야, 수익이 생길 거야, 뭐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런 상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18절에 나오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그것,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그것, 그 자체가 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스럽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선교 가면은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돈도 내야 되고 뭐 휴가도 이제 써야 되고, 그 기간 동안 휴가 까먹지, 눈치만 막 회사에서 쌓이지, 내 돈도 이렇게 나가지, 이게 얼마나 사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숭고한 가치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자유를 다 포기하고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요 여러분? 갔다 오면 우리가 막 시험에 막 붙을 것 같아서 갑니까? 인생 막 잘 풀리고 막 수익도 막 엄청나게 막 불어나고 잘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가십니까? 갔다 와서 그렇게 된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겠어요? 네. 친하게 좀 지내겠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바울이 말하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된다는 이 숭고한 가치 때문에 내 권리와 자유와 윤택감과 신과 휴가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값없이 가슴 뛰며 내가 선택하는 그것, 그 자체, 그 숭고함, 그 감격,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제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이제 일본 세미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제주 선교 다녀왔는데 우리 삼촌과 함께 다녀왔는데, 제가 삼촌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얼른 또 겨울이 와서 우리 삼촌과 함께 또 장흥 선교 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삼익교회 사역하다 유학을 3년 가 있었는데 그 유학 가 있는 3년 동안 선교 가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삼익교회 나가보면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아시고 제가 이제 삼익교회 다시 와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돌아오자 해외 선교 디렉터를 맡겨주셔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감사한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겨울 특세도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사실 우리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과 막 설레는 마음과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이 극심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가지 않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움, 그 불타는 그 마음, 그 사명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은요 선교 가지 말라고 하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아, 우리 이제 선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이제 제자 훈련만 하고 수련회만 합시다 라고 하면 아마 봉기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 이 선교 DNA가 예, 정말 전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일청을 맡았을 때 저희 진에 21살 그 친구 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몽골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싼데 제가 생각할 때 비싼 그리고 제가 넉넉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물었죠. 야, 너 100만 원 있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 저 한 달 동안 알바해서 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 가려고 공사장에 가는 거예요. 한 달 공사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거 벌어서 또 고생하려 또 선교를 가는 겁니다. 선교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정말 삼위교회 성도님들 못 말립니다. 우리가 몸은 힘들고 휴가는 다 썼지만 같이 은혜 받고 가서 함께 힘들지만 너무나도 피곤하지만 함께 은혜 받고 같이 뭐 지지고 볶고 하기도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상인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으로 월급이 좀 올랐나요? 상으로 좀 승진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유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를 내가 택했을 때 그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잔치, 실현된 종말의 그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한 선택을 할 때만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나의 일을 하자. 내가 너 책임질게.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주십니다. 우리 또 8장 3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8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 문맥상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이게 상입니다. 그럼 선교가 다가오면 심장이 뛰십니까? 고생이 뻔히 보이지만 정말 그 순고한 가치를 위해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그 희열, 섬기는 그 헌신, 심장이 뛰십니까? 그러면 복음의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이 상이다. 선교가 상이다. 그런 상 필요 없나요? 평생 그러면 그 기쁨을 모르고 살 겁니다. 자유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와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두 절에서 네 번이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다 같은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그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 맞아. 이 말이 맞아. 우상의 제물?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11조? 그래. 내 자유도 있고 안 낼 자유도 있겠지. 선교? 갈 자유도 있고 안 갈 자유도 있겠지. 뭐 술이 별거냐? 이야기할 수도 있어. 당시에는 그 물이 이 하수 처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물에 그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시곤 했거든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자유가 있다 쳐. 온라인 예배 그래 자유가 있어.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다 하고 맞는 말 우리가 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 자유가 있지. 권리가 있지.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해.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런 자유를 추구할 거니. 네가 추구하는 자유란 고작 그런 자유니. 네가 선택하는 자유 때문에 매 오이코도며 넘어지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 자유를 택할 거니. 네가 선택하는 자유란 고작 너만을 위한 자유니. 너만을 위한 권리니.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강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이 자원함을 가지고 덕이 되는 방향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성숙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이 행동이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움에 기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모든 윤리학에 있어서 제1원칙입니다. 건덕, 덕을 세우는 것. 과연 이 일이, 이것이 교회 공동체, 교회 몸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가?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혹여나 넘어지게 하진 않는가? 나의 고상함 때문에, 나의 그 오름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진 않는가? 거기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규율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그 방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해석학에 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의 행동의 제1원칙 뭐였다고요? 건덕.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가? 혹여나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진 않는가? 그가 바로 어떤 자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입니다. 구원하신 그 자입니다. 그가 걸려 넘어지진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피 흘려 세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한 몸을 지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 권리대로, 내 자유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알아서 우리가 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진정 교회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 공동체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진정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오이코도미오 집을 세우는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이스하고 우리가 얼마나 선이 명확하고 나의 권리와 편의와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들에 대해서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누가 섬기고 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하고 싶으신 대로만 하셨다면, 그 높은 권리와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셨다면, 자신의 권리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셨다면은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울 자유를 택할 자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이 자유를 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유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는 자유를 택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내 권리, 내 앞길, 내 자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판단, 나의 자유, 나의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오이코도메오,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혹여나 넘어지는 자가 있지는 않는지, 복음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내 성령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의 모든 권리와 모든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진정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종말의 교회를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영혼을 생각하며 주의 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숭고한 가치를 위해 평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